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한 형제가 오니까 아주 그냥 헌해 보이네. 아주 그냥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그 한 몇 시간,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또 다음에 한 번 더 나누기는 좀 또 너무 내용이 짧을 것 같아서 오늘 가능하면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사사죠. 재판관들, 재판관 시대,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사사들, 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이름은 이제 기도원, 조각내는 자였다, 뜻을 갖고 있었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였었고요. 그리고 기도는 이제 그 농부의 삶, 직업이 어떤 농부였던 그런 평범한 삶이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제 기도원이 그 주님의 그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 기도원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기도원이 이제 그 미디안과 그 싸우는 그 싸움에 있어서, 그 항아리와 이제 등불과 나팔에 대한 의미들을 같이 좀 살펴보았고, 또 그 마지막 부분을 좀 그 한 번 더 그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이제 기도원과 그 에봇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원이 이제 300용사와 함께,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00용사와 함께 그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그 일, 이거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갖고 뭐 수없이 들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있어서 기드온이 어떠한 믿음을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또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살펴보면은 300용사와 함께 원래는 이제 2만 2천 명이 모였었죠. 그래서 1만 2천 명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 명도 많다, 그래서 물 먹는 그 시험으로 해서 9,700명 보내시고 300명 남고, 그래서 그 300명이 그 13만 5천 명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이 이제 그 용사들에게 나팔과 이제 등불을 나눠주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나팔과 등불을 이제 그 항아리를 깨고 등불을 붙이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하고 미디언하고 싸워서 미디언을 그 물리치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미디언이 이제 그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도망을 가면서 그 도망을 갈 때 이제 이 지도로 보면은 약간 그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그 도망을 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미디안이. 그럴 때 이제 미디안이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그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와서 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에 그 미디안을 좀 너희들이 좀 그 처리를 해라. 이제 그런 어떤 그 도움의 요청을 좀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에브라임이 와서 그 미디안의 그 두 통치자 오렙과 그 스웹이라는 그 통치자를 이제 죽이는 내용이 사사기 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있고 계속해서 이 싸움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300용사가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와서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남은 용사들이 이 미디안이 이제 도망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미디안이 죄송합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대면을 하는 그 내용이 7장 24절 25절 사사기 24절 25절 그 뒤후로 8장 1절 2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싸움의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이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과 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셨구나라는 부분이 어떤 그 느껴지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어떤 그 지혜나 어떤 그 겸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8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싸움이 지금 맹렬하게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 앞에 보면은 24, 25절에 이제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에게 이제 보냈단 말이죠.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이 벳바라와 요르단에 있는 물들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오렙과 수엡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기드온한테 왜 이 싸움 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참 상당히 이 불만스러운 그 내용으로 이제 기드온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사사 재판관 중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예전에 입다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특이하게 나중에 뒷북치는 지파인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나중에 와서 입다한테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갖고 입다하고 대판 싸우다가 결국은 입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기드온한테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아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왜? 이런 사람들. 에브라임이 꼭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음식 먹으면서 왜 이렇게 음식이 뭐 맛있냐, 없냐, 또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예, 하지도 않으면서. 에브라임이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것도 없으면서 나이가 남이 다 상처를 놓은 거 가갖고 그냥 쓱 예, 청소하듯이 쓱 해놓고 왜 나 안 불렀냐 니네들 예? 이럴 수 있냐 막 그 따지고 이래 드는 그런. 근데 이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솔직히 저는요 저 같았으면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혼자서 다 싸울 수도 있는 싸움이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에브라임들에게 이제 여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두 통치자를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호의를 베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싸운 거고 이미 전세는 다 넘어간 상황이고 이제 뭐 그냥 가갖고 이 별로 손 안 쓰고도 끝낼 수 있는 그런 경기 어떤 전쟁이었는데 에브라임을 불러서 이러한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을 높여준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기드온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생각해서 어떤 호의를 베푼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그러한 그 마음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와서 따지고 있으니까 저라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죠. 따지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오셔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뭔가 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 이 사람이 와갖고 왜 이딴 식으로 나를 대우하냐고 따지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우리가 이제 나는 나름대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좀 세워주려고 하셔갖고 에브라임 지파를 좀 세워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했는데 아, 이 적반하장이죠 이 사람은. 아, 이 정도 배려했으면 되는데 와갖고 왜 나 안 불렀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뭐 죽일 것처럼 따지고 들면은 그래 니네 필요 없어 그러고 집에 가 이러고 다 가야 되는 그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최소한 그 호의를 좀 알아는 줘야 알아주지 않아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그거 갖고 또 따지고 드는 건 또 뭐냐 이거죠. 참 이런 사람들 미워요. 화나죠. 한테 쥐어받고 싶죠. 예, 그래서 입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장냈잖아요. 근데 참 기드온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기드온이 화 안 내고 여기서 이제 이 8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서 기드온이 행한 일이 너희들이 행한 것과 비교가 되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는 거는 이제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그 오렙과 수엡을 죽였던 그 일,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에셀은 이제 므낫세 지파고 그 기드온이 행한 일인 거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우리가 앞에서 한 일보다 니네가 마무리한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서 대판 싸워야 되는 판국인데 여기서 뭐 잘났다고 이 에브라임을 높여주냐 이거죠. 예, 이런 거 보면 화나죠. 근데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얻은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 어떤 본인이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면서 화내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누리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높였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지금은 전쟁 중이고 막 싸움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왕은 미디안의 왕들은 지금 도망가 있단 말이죠. 그런 형국에서 지금 기드온은 남아있는 그 왕들을 잡아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에브라임 지금 여기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지금 이 왕들을 놓칠 수도 있고 왕들이 또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또 공격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서 태클을 거니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 감정을 누르고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더 이상 거기서 태클 안 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그 남아있는 그 왕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만약에 시간을 허비했다라면 아마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치지 못,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을 아마 다 끝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기드온이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에브라임처럼 왜 나 안 불렀어 하면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감정에 빠지고 감정으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못 마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이 더 위대해 보이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높아진 사람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기드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얻은 것은 잘못된 희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적은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이 기드온의 적이고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에브라임과 한판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미디안만 좋은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정치를 보면 똑같은 형국이 벌어져요. 왜 서로들 싸워갖고 남 좋은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지금, 이 기드온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예, 서로 싸우지 않고 누가 적인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내 형제와 싸우지 않고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에브라임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어리석은 그 지파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지금 요 대화를 볼 때,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가서 싸우고, 뭐, 미디안 왕들을 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무시당한 그 감정이 상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더 마음 아프고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수행되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손상되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너 기도한 잠깐 이리 와봐. 내가 너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 나 지금 가 싸워야 되는데. 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렇게 손상됐단 말이야. 내 마음이 지금 싸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에브라임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적이 기도원이 아니잖아요. 같이 싸워야 될 사람은 미디안이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 남아있는 왕들을 가서 싸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해도 지금 시간이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바빠서 지금 막 가야 되는 기도원을 발목 잡고 지금, 일단은 내 감정부터 치유해줘. 얼마나 이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감정이 손상될 때 다른 건 안 보여요. 내 감정이 손상된 것만 보여요. 일단 나부터 치유해줘. 예. 네. 기드온이 아마 여기에 동조했다면, 예, 기드온도 아마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쓸데없는 그 희생, 자기의 그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에브라임하고 막 한판 붙었다 그러면, 기드온이 비록 미디안과의 어떤 승리를 얻었을지라도, 기드온조차도 자기의 어떤 그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우리 주변에도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유익해야만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유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우리가 에브라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드온은 이 대화를 통해서 참 이 기드온의 겸손함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높여주잖아요. 사실 에브라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갈만 놨지. 근데 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모든 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참 이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의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했을 수도 있죠. 사실 감정으로 상하지 않았을까?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높여줬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거기서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에브라임을 높였을 때 기드온이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이 사사기 8장 1절 2절의 이 기드온의 이 대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고 뭐 이런 많은 그런 것보다도 아 참 이 대화는 정말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칭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40년간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이 그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기드온에게 와서 네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그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아,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가지 기드온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하고 27절에 보면 이 부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부분만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제 이 22절에 보면 8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귀고리를 금귀고리를 받아서 27절에 기드온이 그곳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감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게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제 자기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얻었던 그 탈취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금귀고리를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로다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뭐냐면 에봇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하고 39장에 에봇이 어떤 것인지 또 에봇을 만드는 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에봇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제 겉옷 이렇게 앞과 뒤가 연결된 그런 옷인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옷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만든 것은 에봇이라는 옷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봇이라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섬기기 위한 에봇 옷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에봇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다가. 여러분 금 옷 입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에봇에 그 만드는 거에 보면 금실로 이렇게 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본 따서 만든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에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사실은 에봇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과 기드온 이후의 그 시대에 보면 마치 이 에봇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봇 자체가 사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치 에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드온과 그 이후에 이 사사 시대와 그 이후에 어떤 그 역사를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그 사무엘 다윗 시대도 가보면은 그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와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에봇은 그런데 분명하게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 귀고리로 만든 형상,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색인 형상도. 이것이 에봇이라도 에봇일지라도 그것은 옷으로 만들어진 것이 옷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잘못이 안 됐겠죠. 이 제사장이 입기 위한 옷이라면. 그런데 금 귀걸이로 녹여서 만든 것은 형상을 만든 것이잖아요. 색인 형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 보이는 그런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색인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뭐 몇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서 에봇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임재나 어떤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봇을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이 난 안 되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어떤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드온의 아들 이 70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첩의 아들인가요? 이름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기드온이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는 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졌다는 건 겉으로는 난 왕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마음 안에 왕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했다. 이제 어떤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드온이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싶고 그런 것들을 묻고 싶으면 에봇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떤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쫓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드온의 어떤 겸손한 모습 그리고 기드온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물론 우상숭배도 그 음행에 빠졌다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있었던 40년간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에봇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드온이 막 그 훌륭한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훌륭한 일을 행했지만 그가 만약에 좀 더 분별력이 있었고 깨어 있었다면 에봇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경 이 내용을 보고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면 승리감에 도취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그래서 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조금 더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에봇 형상을 만든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보면 뭔가 좀 큰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럴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승리에 도취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에봇으로 인해서 그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그의 집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서 8장 27절에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봇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아마 기도는 좋은 의도에서 이 에봇을 저는 이제 제가 기도를 공부해 봤을 때 좋은 의도에서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봇을 통해서 이제 좀 하나님께 묻게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좋은 의도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명백한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에봇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라든지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초상 형상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기다 십자가 딱 걸어놓고 좋은 의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낙담될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마음 이렇게 이 갖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이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도 그렇습니다. 노뱀도 이것을 나중에 이제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뜨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고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에봇은 그러면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제사장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에봇은 제사장만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아마라는 그 실로 뜬 에봇은 일반적인 제사장이 입었고 이제 좀 그 정교하게 짠 그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무엘도 어렸을 때 그 에봇을 입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무엘이 입었던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율법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참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과도기적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윗이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겼을 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옮겼을 때 웃사를 하나님 죽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상당히 놀랬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이 그 제사 그 성막을 이제 법궤로 옮기잖아요. 옮길 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자기도 그 옆에 있으면서 이 에봇을 입어야 좀 좀 이 뭐라고 해야 돼? 자기를 좀 지킬 수 있는 좀 이 그런 그 이것은 그 거기에 참여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봇을 입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봇의 그 다윗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사 때 경험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옆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예, 나도 이러한 에봇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다윗이 생각하고 입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예. 없으면 오늘 시간이 많을 지났는데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그 훌륭한 부분들을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또 실패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참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원이 훌륭한 면이 있었지만 기도원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또 사용하신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기도원처럼 주님의 일에 훌륭한 사람으로 드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